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며 주의 교훈 속에 살다가 장차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천국에 다 들어가며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하며 그 곳을 저희 모두가 사모하며 주님,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을 더욱 소원하지만은 그러나 주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오늘도 여기에 살며 일하며 또 주께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전하며 들으며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작은 빛들이 되어 이 세속 사회 속에서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이 시간도 무익하고 미천한 종 의의가 없는 자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귀한 14권의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로마서의 성경을 조금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주의 영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항상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말씀, 칭의의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여기에 19절부터 31절이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1장, 2장이 1장은 죄에 대한 말씀, 2장은 심판에 대한 말씀 다 얘기해서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1장에서도 증거하고 2장은 유대인이 죄인이라는 것도 증거하고 했는데 그리고 심판에 대한 말씀도 2장에 초두에 나오는데 이제 3장 초두에는 모두가 죄인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면서 이제 칭의가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복음, 하나님의 복음, 중세 천년 동안 가리워지고 왜곡되었던 복음, 복음의 재발견이 종교개혁인데 그 복음의 내용은 사실은 칭의라는 진리입니다. 물론 칭의만 복음은 아닙니다. 로마서가 말씀한 대로 칭의,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은 성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9장부터 11장은 예정, 선택에 대한 진리가 다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칭의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연구하는 모든 성경학, 거의 모든 성경학자들이 로마서의 핵심은 3장 23절, 24절 이 구절을 중심한 전후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다시 기억하듯이 말씀을 좀 읽어보고 해석해 보십시다. 칭의의 방법,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칭의의 의미는 바로 그 방법의 문제죠.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칭의의 방법. 19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모든 사람들로 자신들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데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깨우쳐서 우리가 율법의 3대 역할을 말하기는 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르쳐주고 그리고 죄를 깨우쳐주고 이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한다. 그런 말씀하는데 여기에 율법은 죄를 깨우쳐줘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판정됨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고 이거 다 지켜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연약성이 있고 심히 부패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다 어떤 데는 아는데 지켜야 되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나의 연약 때문에 환경적인 그런 모든 시험과 유혹 때문에 또 나의 연약 때문에 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21절 보십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라는 그런 헬라어는 율법과 별개로 영어 성경들은 그렇게 아마 번역했을 것 같은데요. 예. 율법 without 옛날 영어에서는 without라는 말을 쓰고 예, 그다음에 근래 성경들은 apart from이라는 말을 썼는데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율법과 별개로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에 대한 소식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므로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은 구약시대와 대조하여 신약시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증거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의 구약의 특징은 율법이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위의 의, 즉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의이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의 내용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할 때 그것이 의가 된다. 아마 신명기 5장인가 그런 말씀이었죠. 그러나 사람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못해 모든 것 잘 행하다가 하나 실수하면 그것도 어기는 것입니다. 또 열심히 행하다가 잔 한순간 넘어지면 그것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거기에 다 넘어집니다. 거기에 지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실수와 부족이 있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실수와 부족이 없지 않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과 별개로 주시는 율법은 모든 것을 항상 행해야 의가 되는데 율법과 별개로 주시는 한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 주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된 바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행하라 는 도덕법을 강조하지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면에 나타나 있는 메시지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구약 성경의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율법은 이런 도덕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예, 의식법이라고 하는 의식법 의식 무슨 종교 의식할 때 그런 의식 의식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나오고 23장인가까지 좀 법들이 쭉 나오고 24장에 언약의 언약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든가 그렇죠. 그리고 26장부터인가 보면 예, 성막 제도에 대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예, 그런 제도에 대해서 나오고 레위기에 가면 또 거기에는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 법들, 그를 의식법, 세리모니얼 로우라고 말하는데 제사들, 또 유월절 어린 양, 출애굽기 11장 이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가요? 유월절 어린 양, 성막 제도들, 방금 말한 출애굽기 26장부터 나오는 성막 제도들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죠? 도덕법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곧 그 십계명을 범하는 그런 죄인인 것을 전제한 제사제도, 성막제도. 성막제도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장이 꼭 필요하고 제사장의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만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에는 감히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 중보자 제사장이 필요하고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이 제도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짐승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 제사장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 제사장 제도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인간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짐승의 피 짐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인간 제사장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짐승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예표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요 그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다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고 주 앞에 율법으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과 별개로 주시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이치를 이미 구약에도 내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란 말은 구약 성경에 이미 증거된 바이다 의식법을 통해서 말이죠. 이 은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증거될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또 메시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한 의의를 직접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의 내용이죠. 53장 11절에 가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찢기고 상하는 고난의 속죄의 주님이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와, 의의 길이 율법 행하는 것을 통하지 않고 메시아를 통해 속죄의 주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사야 53장 방금 인용한 구절이죠. 11절의 말씀이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고 했고 다니엘 9장 24절도 놀라운 예언이죠. 다니엘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로 70일회, 1회는 한 주간인데 70주간이라고 하는 주간의 예언이 나죠.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와 할렐루야 그 시대가 메시아께서 오시는 메시아 예언인데 71회는 죄악이 영속 영속은 영원히 속해진다 죄가 구약의 제사 제도는 매해마다 아니 매가 아니라 매번마다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도 사실은 속죄의 의미입니다. 소제를 드리고 계속 제사를 반복해 드리지만은 그러나 죄악이 영원히 속해지는 때가 온다. 할렐루야. 메시아 때에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와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원한 의가 성취된다. 완성된다. 그것이 율법과 별개의 율법과 별개의 의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11절 여기에 다니엘 9장 24절에 명시적으로 예언되어 있다는 말이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메시아 예언이죠.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2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전통 본문에는 모든 믿는 자 믿는 모든 자에게 그리고 모든 자 위에 모든 자에게 그리고 모든 자 위에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신약시대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구나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입니다. 할렐루야죠.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돈 많은 자나 돈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사회적 신분이 있는 자나 아니면 평범한 사람들이나 누구든지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인이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을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어야 의의를 얻었다면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 바른 믿음이,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있으니까 나오셨겠죠. 그러나 나와서도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그냥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 참된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주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참된 믿음의 고백. 23절 보십시다. 이는 문에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아래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었음이니라. 이는 되었음. 본문은 모든 믿는 자들이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까닭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23절 24절이 요절 중에 요절 3장 중에서 핵심이라고도 말하지만은 그러나 문맥으로 보면 그것은 까닭을 설명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 까닭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까닭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것이 1장 2장 로마서 1장 2장을 요약한 것 같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못하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단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없지만 앞에 22절에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설명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누가? 믿는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얻는 의는 행위로 얻는 의와 대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값없이 거저 얻는 의입니다. 이런 의가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구속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구속, 리뎀션,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 즉 죄의 책임, 곧 죄책과 죄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법적인 책임, 죄의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참혹한 고통과 수치와 저주의 죽음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는 말은 저주와 같으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택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이 구속, 죄값을 지불한다는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보혈이라고 말하는 주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었습니까? 이 구원을 예수님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추하고 더러운 지옥 갈 만한 죄악들이 정결하게 되는 구원을 얻었느냐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구원 얻기 위하여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구원 얻지 못한다면 가장 교인들 중에 불행한 자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정말 무지한 자요 참된 신자가 되지 못하는 자이죠. 25절 보십시다. 이 예수님을 예수님의 전칭어를 붙입시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문장의 구조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의 피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지 말고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렇게 읽어도 무방하고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란 말은 고쳐 번역해야 되겠습니다. 힐라스테리온이란 말은 유화제물이라고 설명 자주 했죠. 힐라스모스, 요한 1서 2장 4장에도 두 번 나오고 지금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이 힐라스테리온 힐라스모스라는 말은 예, 유화 제물입니다. 영어로 옛날 영어 성경에 propitiation이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propitiation 많이 쓰지 않는 말이지만은 그러나 유화 예, 우리 말에 다 그 말을 많이 안 써도 유화정책이라는 말은 하나 남아있는 듯합니다. 유화라는 말을 그래도 쓰기는 씁니다. 유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가라앉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화제물 이것은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레위기나 출애굽기 설명할 때에 설명했죠. 레위기에는 초두부터 레위기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매 제사를 설명할 때부터 우리말에는 향기로운 제물, 이 향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고 번역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좀 약한 번역이라고 했어요. 그 헬라의 히브리어의 뜻은 제가 설명을 잘해서 강해서요. 그것은 유화다, 유화. 그것이 근래의 NASB나 NIB 성경의 번역이 그렇고, 그건 잘했고, 그것은 사전에 BDB 사전이나 KB 사전에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유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유화의 향기입니다. 유화의 향기라고 번역해야 되고 유화제물 여기도 유화제물. 자 유화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앞절의 말씀을 좀 더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속죄 사역을 믿는 것이고 그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피가 생명이므로 피 흘림이 죄를 속한다. 레위기 17장 11절의 진리죠. 유화 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제물을 말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레위기 1장 9절 등에 많은 막 서른 몇 번이나 나올 것입니다. 구약에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크신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죽음으로 누그러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속죄의 한 의미입니다. 속죄의 성경적 속죄의 개념 네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기독교 교리 개요 때 설명하고 다 적어놓았어요. 그게 제사라는 속상이라는 개념, 그것은 expiation 영어로는 속상이라는 죄벌을 대신한다고 하는 공의의 대리적 형벌이라는 개념이 제사의 가장 핵심 개념이고 그 다음에가 두 번째 유화 개념 propitiation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redemption 구속이라는 말 값을 주고 산다는 말 앞에서 나왔고 그리고 또 네 번째 화목이라는 화해 reconciliation이라는 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진리 성경의 교리를 내가 학습하고 거기에 이해를 가진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속상, 유화, 그 다음에 구속, 화목이라는 이 네 개념은 그것이 속죄의 문제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나의 죄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값을 주고 나를 죄책에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셔서 이제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너라 하고 받아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피하고 저의 기둥 뒤에 가서 숨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아버지 아빠 그러고 달려오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품에 가까이 나가 안길 수 있는 그런 화목이 돼. 그 속죄 왜 위대한 진리고 중요한 진리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심으로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짓는 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씻음을 받습니다. 주님의 속죄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원리적으로는 다 포함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무조건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면 그런 판단 자체가 불의하셨을 것이지만은 그가 죄인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여 예수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의로운 판단이시요 의로운 행위이신 것입니다. 그걸 본문이 말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인한 의롭다 하심 곧 칭의의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는 의의 정당함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의롭다 만드니 자기가 의인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지 뭐 그렇게 하면 아주 꽤 무슨 대단한 것처럼 말을 하지요. 뭐 우리가 각자 도덕적 책임이 있는 성숙한 현대인, 성숙한 인류로서 뭐 누가 대신 뭐 채주고 자기가 해야지 하면 얼른 들으면 그럴듯한 말 같지만 여보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은 영영히 구원 얻지 못해요. 행위로 구원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게 결론이기 때문에 당신이 행위 운운하는 한 당신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갑니다. 우리의 의인은 다른 방법으로 율법과 별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시키셨으므로 그들을 의롭다고 정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얻은 이 의롭다 하심은 성도가 실제로 의인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단지 법적으로 의인으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의미 혹은 어려운 말로 법정적인 의미,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성도들에게 무죄 선고를, 법정에서 어떤 이처럼 법정에서 검사가 2년 구형한다, 나중에 판사가 한 달 후에 뭐라고 판결하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무죄라고 법정에서 하면 무죄가 되고 유죄 그러면은 죄인이 돼서 유죄 몇 년, 2년 곧 1년 또 몇 개월 어떻게 판결이 될지는 몰라도 유죄냐 무죄냐 하듯이 법정적 개념입니다. 칭의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우리들에게 무죄라고 선언하죠. 우리가 죄인인데 부족함이 많았고 지금도 죄성이 있고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짐이 없지 않은 물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또한 새 생명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비록 법적으로는 완전한 의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직 불완전하고 부족이 많습니다. 27절 보십시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원문의 뜻은 그렇게 보입니다. 성도의 의가 자신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속죄사에게 근거하기 때문에 성도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율법과 별개로 나타난 의, 복음 안에 나타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는 받는 사람 편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의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는 사람들의 행위의 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믿음으로 얻는, 믿음의 법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역시 율법의 행위와 관계가 없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믿음으로 됨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기소마이라는 말은 어려워 보입니다. 번역하기 옛날 영어 성경은 그냥 결론 내리노라, conclude, 그걸 결론 내리노라. 근데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maintain이라는 말이 주장한다, 그래 단언한다, 이쯤에는 단언한다 좀 이게 자연스러울지 단언 maintain 그렇게 단언한다. 사전에 보면 이 로기조마이라는 말은 판단한다, 판단한다 이런 뜻에 가까워 보입니다. 판단한다. 그러니까 쭉 지금 여러 변론을 칭의의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그 결론을 내리듯이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복음의 기본적 진리를 다시 단언하였습니다. 메인테인 영어로 단언, 주장 단언하였습니다. 29절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 진리는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구원 진리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효력이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날도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약의 복음이 구약의 율법을 폐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보충해 설명하기를 구약과 신약은 서로 충돌치 않습니다. 율법과 복음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그림자와 실체요 예언과 성취입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여 복음으로 이끄는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사실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죽음이었고 갈라디아 3장 13절 율법의 의를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그것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견고히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보충 설명을 사도는 하였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세상에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율법주의를 정죄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나 율법을 지켜 구원 얻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자는 아무도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누가 말한다면 그걸 우리는 율법주의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경건하게 보이고 꽤 도덕적이게 보이는 말이지만은 이단 사상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자는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죽으셨고 유화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속과 유화라는 중요한 두 개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는 말이 나왔고 값을 주고 사신다.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말은 유화제물이라고 고쳐 설명했습니다. 옛날 영어 번역대로 유화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다. 예수님의 죽음, 속죄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노라. 우리 앞에 우리가 그렇게 뭐라고 아까 얘기했네요.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말에는 인정하노라. 옛날 영어 성경은 결론을 내리노라. 또 근래의 NASB, NIV 성경은 메인테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단언하노라. 단언하노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칭의의 방법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 단언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근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들,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 이것이 이거를 구원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는 말은 예수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음받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래야 생명이 시작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유하의 제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죄 씻음과 의롭다하심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기억하며 다시 음미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마음에 새겨 다 믿고 구원 얻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두들이 다 깨닫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환영하고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주님 구원 얻어 주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고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며 이 복음 변할 수 없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합정동 교회가 되며 땅 위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